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남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했다며 최대 사거리는 495km, 최고 속도는 마하 4.3, 최고 고도는 134km였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남쪽 남포에서 동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 내륙 지역을 가로질러 원산 호도반도를 지나 갈마반도 남쪽 50km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한 연합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 시점에 이뤄진 점으로 미뤄 이에 반발한 무력 시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도발에 대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한 연합훈련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가 오늘 바그다드 북부 핵심 지역인 티크리트를 탈환하기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공격했습니다. 이라크 공군은 이곳에 공습을 가하고 지상군은 전방위로 진격했다고 군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ISIL은 이라크 북부 지역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한 지난해 6월 이래 티크리트를 장악해왔습니다. 또 티크리트에 이어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도 장악했습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사마라 지역을 방문해 작전 상황을 지켜본 뒤 티크리트와 살라딘을 해방시키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또 순위파 무장 요원들에게 사면을 약속하며 이번이 ISIL을 떠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에서 납치한 노인과 여성 등 아시리안 기독교도 21명을 석방했다고 시리아 반정부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제 ISIL이 납치했던 탈코란 지역 주민들 일부가 풀려난 사실을 전했습니다. 시리아 지역 민병대는 ISIL이 지난주 마을을 공격했을 당시 적어도 150명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여성과 어린이들이 살해와 고문,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같은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상황이 분명 진전을 이뤘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극단주의자들과 거리를 두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휴전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사무소는 휴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이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충돌로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일로 예정된 미 연방의회 연설을 위해 어제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미국 내 친이스라엘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행사에 참석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백악관과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미국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며 미국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이 미국인 유명 인터넷 활동가 아비짓 로이를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파라비 샤피우르 라흐만은 극단주의 인터넷 활동가로 과거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로이를 협박했었다고 방글라데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파라비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로이를 살해하는 것은 방글라데시 이슬람 교도들의 성스러운 의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같은 날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 대해 도발적 행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는 유엔 안보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흐리고 서쪽 지역부터 눈이 시작돼 오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인 키 리솔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훈련 첫날부터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연합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이 예정대로 2일 시작됐습니다. 키리졸브 훈련은 오는 13일까지,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24일까지 실시됩니다.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모의 가상 훈련으로 아군과 대항군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 전략의 일부도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에선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훈련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군 측 연안전투함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포트워스호에는 헬리콥터와 수직 이착륙 무인정찰기, 구경 57mm 자동화기, 헬파이어 미사일 등이 탑재됐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 훈련들이 한반도 방어 차원의 연례 훈련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2일 브리핑입니다.
키리졸브 및 폴리글 연습은 연례적인 방어 훈련입니다. 우리 측은 지난 2월 24일 훈련 일정을 북측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훈련 참관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2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2일 새벽 6시 32분부터 10여 분간 남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490k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군의 이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동은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는 유엔 안보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부터 미한연합 감시태세를 강화시켜 북한의 발사체를 탐지 추적했으며 현재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비난하면서 미한연합훈련이 시작된 이상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아울러 북측 영토와 영공, 영해에 단 한 발의 도발 불씨라도 튕긴다면 그 즉시 맞받아 타격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오늘부터 미국과 한국의 연례 연합훈련인 키 리솔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훈련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키 리솔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예정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이 키리솔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훈련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다시피 키리솔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그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습 훈련입니다. 한미 동맹의 그 공고함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또 북한이 군사도발을 할 경우에 우리가 즉각 격퇴해서 전승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 과시해주는 그런 연습 훈련이기도 합니다. 키리솔브 연습의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이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시행하고 연습하는 지휘소 연습입니다. 즉 북한이 이제 도발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작전을 이행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연습하는 연습이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약 미군 8천여 명과 한국군 1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독수리 훈련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실질적으로 이제 연습을, 군사적 연습을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야외 기동, 합동, 연합합동 훈련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상군, 해군, 공군, 그 다음에 해병대, 특수작전, 특수전전력대에 전부 다 참여해갖고 실제 야전에서 기동하면서 하는 훈련인데 이번에는 미군 약 3,700여 명하고 한국군 20여만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미군은 그러니까 한국에 이미 주둔하고 있는 군대가 동원되는 거죠?
예, 대부분 이제 한국의 주한 미군이 동원이 되고요. 일부 지휘소 연습 같은 것이라든지 이제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미측에서 오는 또 지역 내 아태 지역에 있는 전력들 또는 미측에서 오는 일부 요원들도 있습니다.
네, 올해 미한 연합 훈련의 특이한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잘 알다시피 연합 연습 훈련은 이제 이번 연합 연습 훈련은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작전 계획에 대한 시행 연습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예년과 비슷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북한 위협이 변화됐다는 사항들, 또 한미 간의 그 안보 상황이 변화됐다는 것들이 이제 반영해서 훈련 연습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다면 이제 현재 한미 간의 2015년의 말에, 금년도 말에 전작권 전환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전작권 전환이 연기됐기 때문에 기존에 어쩌면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기본으로 한 그런 지휘 구조 속에서 연합 연습을 실시한다, 또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 위협이 핵, 미사일 위협 등 비대칭적 위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기하기 위한 작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도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연습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제 그 연습 훈련과 관련해서 유엔 파견국, 호주, 캐나다라든지 이와 같은 유엔 파견국 5개국이 이과 또 정전협정에 따라서 이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있는데 이 같은 감독위원회 위원들이 연습을 참관해서 이것이 방어 연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력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연합 그 훈련에는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첨단 전투함, 연안 전투함, LCS라고 하는데 이 연안 전투함 한 척이 처음으로 한미연합연습훈련에 참여해갖고
네.
실제로 우리 한국 전력들과 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함정이 하는 그 주 역할은 어떤 건가요?
함정은 그 포트워스함 LCS, 즉 연안전투함은 약 3,000톤급 스텔스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함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배치돼서 처음으로 참가하는 함정인데요. 이 MH-60이라는 그 시오크 헬기 두 대, 그다음에 무인 헬기 MQ-8 헬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함포하고 함대공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대기뢰전, 대잠전, 대수상함전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 기본 그 항공기 경우에는 헬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기뢰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모듈러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무에 따라서 장비를 장착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연습이 시작되는 오늘 2일인데요. 스커드C 계열의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사실 이번 물만 3월 달뿐만 아니라 지난 2월 8일 이쯤에도 이제 7, 8일에도 함대함 미사일하고 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작년의 경우에 보면은 북한이 그 장사장포하고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서 한미를 위협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이 훈련과 연습 훈련과 관련돼서 사실 굉장히 그 한미에 대해서 이 서울과 워싱턴 타격까지 운운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북한이 그 한미 연합 연습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저번에 이제 제4차 핵시험의 중단 조건으로서 이 한미연합 연습의 중단을 요청했었습니다만 네. 그 한미가 이를 거절했었죠. 기본적으로 북한은 자신의 한미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핵미사일 위협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해 과시한다고 하죠. 과시하고 자신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시키고 있고 또한 그 한미 한국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한미 연합 연습이라는 것이 이에 대한 장애 연수고 걸림돌이다 하는 것을 한국 및 국제 사회에 소위 말해서 선전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 자신의 북한 내부적으로서 이와 같은 자신의 것좀 어찌 보면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대내적인 정치적 목적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올해 들어서도 남북 간의 얼어붙은 긴장 관계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한 연합 훈련이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이제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많은 얘기도 했기 때문에 희망을 갖도록 했고요. 한국 정부도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의 그 신년사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희망을 가지고 예,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시키고 대화 협력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점을 보면은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외교적 고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어찌 보면 남북관계 개선 을 통해서 대외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희망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 어쩌면 사과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태도 변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방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남북관계 개선이 네, 그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이 훈련 기간에는 좀 긴장이 있은 또 긴장을 유지시켜왔던 것이 이 북한의 정책 태도였다고 봅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로부터 미한연합훈련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군당국은 214급 잠수함 6번함의 함명을 일제강점기에 선곡한 독립운동가 유관순의 이름으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이 여성의 이름을 항명으로 제정한 것은 창설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관순 함은 길이 65m, 폭 6.3m, 최대 속력 20노트에 모두 4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함명 선포식은 오는 4월 말 진수식 때 치러집니다. 한국 해군은 올해 광복 70주년과 해군 창설 70주년, 유관순 순국 95주년을 맞아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유관순 함으로 함명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전단 수백만 장을 북한에 비공개로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총탄이 아닌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이든 무인기든 개의치 않고 조준 격파할 것이라며 총탄이 아닌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 북침 핵전쟁 연습 기간 중에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전쟁 촉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무인기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는 한국의 항공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구체적으로 미사일을 적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미한 군사훈련 기간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도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자 출신인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서너 차례에 걸쳐 전단 수백만 장을 비공개로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단 살포 횟수를 자제해 밤중에 비공개로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공개로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수령님 밑에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고가 돼 있지. 근데 여기서 지줄로 떠들어가지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약이 된 문제들이에요. 예, 계속 바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저 아무 때고 달려나가니까.
또 다른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이달 중순부터 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DVD를 전단과 함께 보낼 것이라며 무인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무인기를 활용해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탈북자 단체의 계획에 대해선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실제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북한군이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고사총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진 배치하고 조작훈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핵무기 개발 등 불법 활동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심의에서 일제히 대북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 제114대 회기 첫 심의 안건으로 다룬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에드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심의를 시작하면서 이 법안이 소니 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05년 성공적으로 북한에 가했던 제재를 본땄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is bill will prevent Kim Jong-un and his top officials from reaching those assets they maintain in foreign banks.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김정은과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해외 은행 계좌에 유지하고 있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현금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위조 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 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이 차단됩니다. 지난해 발의 과정에서 포함됐다 삭제된 제3국 정부에 대한 제재 조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he only way for the regime to e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isolation is to abandon its current course.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앵겔 의원은 이날 북한 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탈출하기 위해선 현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 법안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겔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해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미국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책적 수단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s regime represents an imminent threat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effort, to the global economy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공화당의 스티브 샤벳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 비확산 노력, 국제 경제, 국제 금융 체계에 급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못 본 척하는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테드 포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3월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전략 로켓 부대 회의 사진에서 배경에 보이는 미국 본토 타격 계획 지도의 4대 공격 목표로 텍사스주 오스틴이 명시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털시 게바드 의원도 북한이 자신의 지역구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역시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s they openly continue to develop their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nd their nuclear capabilities, understanding that that
게바드 의원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원에서도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UN 인권이사회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8차 UN 인권이사회 정기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의 UN 유럽본부에서 2일 개막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4주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March 2015,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consider the adoption of a new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망을 표시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를 종식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해에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유엔 안보리에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6일이나 27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6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특히 다자간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소개할 것이라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I will present the main elements of a multi-track strategy aimed at solving the issue of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는 다자간 전략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시민단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과 특별보고관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한 결과일 뿐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권이사회에는 이수영 외무상을 파견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권이사회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채택한 데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 외무상은 오는 3일 고위급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 한국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해마다 3월과 6월, 9월에 세 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최근 인민 생활 향상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인민 생활과 관련된 고민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왜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하는지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인민 생활 향상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유훈부터 먼저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표현을 다섯 차례나 쓰면서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축산과 관련된 논문을 통해 자신이 주민들의 생활 향상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넉넉한 생활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습을 통해 집권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생활 향상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지금 김정은의 경우는 그 항일 발치산 투쟁이니 무슨 혁명투쟁이니 하는 경력이 저는 없죠. 따라서 개인 우상화가 불가능할 겁니다. 개인 승배 사상 고치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딴 방법이 없죠. 인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먹는 문제, 인민생활 향상, 여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겠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3년간 먹는 문제와 관련해 식량난을 다소 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관인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97만 5천 톤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곡물 생산이 늘어난 때문인지 장마당의 쌀값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포전제를 추진해 이것이 곡물 생산 증산으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이를 주도할 3대 축으로 농산, 축산, 수산업을 제시하고 각 분야의 생산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강조하는 조선중앙방송 보도입니다.
한적하던 산골 마을이 염소, 양돌이 구름처럼 떼지어 고르는 현대적인 육종장으로 전지개벽되고 불과 고기를 바꿀 때 대한 미리한 대구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빛나게 꽃피울 수 있는
그러나 탈북자들은 김정은 시대에도 풀을 고기로 바꾸자며 축산업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평양교원대학 출신인 탈북자 이숙 씨의 말입니다.
스위스인지 뭐 어디인지 뭐 양을 양염소 이런 걸 풀 먹는 짐승을 키우라 해서 또 하여튼 뭐 아무리 키우라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돈 뭐 많아가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차례제 되는데 그렇게 키우면 몇몇 사람 간부들한테나고도 들어가지 그게 일반 백성들한테는 얼마 차례가 안 되니까 그런 거 다 해도 사람들은 뭐 귀뚱으로 잘 듣지도 않고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인민생활 향상 정책에 혹시나 하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인민생활을 개선하겠다고 하다가 안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선뜻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이숙 씨의 말입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이 건설, 무엇이 어떻게 되면 백성들한테 기름이 얼마, 뭐이 얼마 이렇게 차려진다고 계속 이렇게 말하곤 했댔습니다. 그때마다 아이고 또 잘 늘어난다 하고 이렇게 얘기들 했댔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말하듯 김정은과 정책이 나온 다음에 첫 번째니까 하여튼 좀 지켜봐야죠 뭐.
한편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이 진정 인민생활 향상을 이루려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병진한다는 이 정책, 이 기본 노선이 문제죠. 어느 정도 경제개발에 투자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병진한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북쪽의 GDP의 25% 이상을 핵개발해 둘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인민생활 향상을 약속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일성 주석은 지난 1962년 1월 신년사를 통해 쌀밥에 비단옷 그리고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라크군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점령한 주요 도시 티크리트 탈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반푸틴 야권 지도자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는 대규모 추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회담했고요.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오늘은 중동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라크군이 예고했던 티크리트 탈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이데르 알 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티크리트 인근 사마라를 방문하고요. 티크리트 해방 작전이 시작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라크 군사령관은 티크리트에서 이라크 공군의 공습과 함께 여러 지점에서 지상군의 공격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티크리트가 어떤 곳입니까?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살라후딘 주의 주도이고 특히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고향으로 수니파 지역이기도 한데요. 후세인 전 대통령이 축출되고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아파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ISIL이 북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과 함께 티크리트를 점령하고 수도 바그다드를 위협했었는데요. 바그다드가 위협받으면서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 작전이 시작됐었죠.
네, 이라크 군과 함께 시아파 민병대와 수니파 민병대도 동원되는데요. 이라크 작전에는 이라크 군 병력만 이번에는 동원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아파 민병대 또 이라크 이슬람의 수니파 세력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ISIL이.
네, 그렇죠.
하지만 순위파 민병대도 이 ISIL을 티크리트에서 몰아내기 위한 작전에 동원이 됐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3만 명의 대규모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미군 고위 관계자는 티크리트 탈환 작전을 위해서 시아파 병력을 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 중부군 사령부 관계자가 4월이나 5월 중에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 쿠르드 자치 병력 등이 이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상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이례적인 공개였고 이라크군에서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모수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 바그다드와 모술의 중간에 위치한 티크리트를 탈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티크리트를 탈환하는 것은 ISIL의 보급로를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티크리트 상황에 대해서도 전해진 것이 있습니까?
현재 탈환을 위한 지상작전이 시작된 지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라크군과 민병대 병력이 여러 지점에서 공격을 가하고 있고 ISIL도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이 현재 시에 얼마만큼을 탈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이라크군은 이미 며칠 전부터 티크리트 외곽에 대한 폭격을 가했었습니다. 한편 아라바디 총리는 이 지상작전이 시작됐음을 알리면서 그동안 ISIL을 따랐던 순집한 민병대원들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또 라이드 알 주부리 살라우딘 주지사는 탈환작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변에 2,000동의 텐트를 마련했다. 또 민간인 수천 명도 이번 작전에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러시아 야권 지도자가 괴한에 총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추모 시위가 벌어졌다죠?
그렇습니다. 어제 모스크바에서 열린 추모 행진에 5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 발표는 뭐 2만 명 정도였는데 5만 명 이상, 뭐 7만 명까지 참가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시위는 평화적으로 열렸고요. 참가자들은 이번에 피살된 이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는데 넴초프 전 부총리가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 죽었다는 글귀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위는 원래는 이 넴초프 전 부총리 본인이 계획을 했던 시위입니다.
네.
처음에는 러시아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았었는데 넴초프 전 부총리가 피살된 후에 추모 시위로 바뀌면서 시위가 허가돼서 오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넴초프 전 부총리가 지난 27일 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한 여성과 모스크바 시내를 걷고 있었는데요. 크렘린궁에서 불과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모스크바 중심가의 한 다리 위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온 후에 차에 있던 괴한들이 넴초프 전 부총리에게 총을 쏘았는데요. 모두 6발의 총격 중에 4발이 넴초프 전 부총리의 머리와 가슴에 맞았습니다. 넴초프 전 부총리는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요. 러시아 경찰이 당시 상황을 담은 이 폐쇄회로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괴한들은 이 넴초프 전 부총리와 함께 있었던 여성에게는 이 공격을 가하지 않았는데 이 여성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넴초프 전 부총리가 야권 지도자고 대표적인 반 푸틴 인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남아있는 반 푸틴 인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사였는데요.
네.
넴초프 전 부총리는 푸틴 정권의 권위주의와 부패,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개입까지도 공공연하게 비판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요, 러시아의 개입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어제 벌어진 시위도 원래 넴초프 전 부총리가 계획했던 시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따라서 시위에서 그런 내용이 공개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살 사건의 배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세력의 소행이라면서 직접 조속한 범인 검거를 지시했는데 러시아 경찰은 이 범인 검거를 위한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죠.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총격을 가한 범인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사건 발생 후에 성명을 냈었는데요. 넴초프 전 부총리는 러시아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러시아의 부패에 용기 있게 맞섰던 인물이라며 애도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에서는 과거에도 반푸틴 야권 인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서 비판이 일지 않았습니까?
여러 명이 이제 죽음을 당했었는데요. 몇 사람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유러시아당 지도자였던 세르게이 유센코프가 10년 전쯤에 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직후에 자택 인근에서 총격으로 사망을 했고요. 또
네.
이 푸틴 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언론인 파울 클레브니코프, 안나 폴리콥스카야 이런 기자들은 역시 괴한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또 이 반정부 성향 신문인 노바야 가제타의 유리 수체포치킨 편집장이 원인할 수 없는 병으로 한 2년 전쯤에 사망을 했었는데 당시에 독살됐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도 이 영국에 망명한 러시아 재벌 보리스 베르조프스키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들 사건 모두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군요.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 평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달에 이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타결된 그 휴전협정이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나요?
일단 추전협정 이행이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이 동부 도네츠크의 요충지인 데발체베에서 이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의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9월에 맺어졌다가 무위로 돌아간 추전협정처럼 이번에도 다시 이 파기될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부터 양측 모두 약속했던 중화기 철수를 시작했고요. 데발체베의 교전도 잦아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회담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15일 합의한 평화안의 이행에 분명한 진전이 있다. 또 휴전협정이 지켜지고 있고 양측이 중화기도 철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전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요 주말 동안에도 반군의 공격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가 8명 나왔다고 밝혔고요. 또 사진기자 한 명이 폭격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휴전협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간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감시 요원들도요. 중화기의 이동이 목격됐지만 중화기 철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기는 이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두 장관은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회담은 1차로 8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다시 이제 2차로 짧은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앞서 캐리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평화안을 어길 경우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를 가할 거란 경고와 함께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던 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 피격 사건에 대해서 투명한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이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과 별도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폭력 사태로 6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군요.
네,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밝힌 내용인데요. 제이드 대표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6천 명 이상이 숨졌고요.
네.
최소한 1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면서 민간인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폭력 사태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또 양측이 휴전협정과 평화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상대방의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유엔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이드 대표는요, 우크라이나 동부의 민간인들은 임의적인 구금과 고문, 강제실종 등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반군에 의해 자행이 됐지만 일부 정부군에 의한 것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제이드 대표는 많은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에 갇혀서 지하실 등에 숨어 지내고 있고 음식과 물, 전기, 또 의약품이 극도로 부족하고 또 추위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가 내일 개막된다죠?
그렇습니다.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이렇게 부르죠.
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이제 합쳐서 말하는 것인데요. 정협은 이제 국정자문회의, 전인대는 의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한해 중국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과 조치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올해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세 번째 맞는 양회입니다.
네, 올해 양회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이제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분야 중에는 이 중국 정부가 그동안 강한 중국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시 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최근에도 여러 차례 군 현대화 또 준비된 전력을 갖출 것을 계속 언급한 만큼 이 큰 폭의 국방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도 양회에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요. 올해도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이제 몇 년간 이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성장률 하락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경제 건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만큼 올해도 GDP 증가율 목표를 7% 안팎으로 낮춰잡을 거란 게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고요. 또 이번 양회 에서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강조해온 반부패, 또 민생복지, 대기와 수질오염 개선 등 환경문제 개선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양회에서 다룰 민생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양회에서 다뤄질 주요 민생 현안을 7가지로 암축을 하면서 민생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촌 출신 근로자의 대도시 호족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이 호족 제도 개혁, 또 취업 지원, 이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의 급여 현실화, 이것은 이제 이 반부패와도 연관이 되는 사안이죠.
네.
또 여기에 환경보호, 양로 제도 개선, 농촌 개혁, 또 주택 공급 개선 등을 이번 양회에서 다룰 7가지 주요 민생 현안으로 분류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서쪽 지역부터 눈이 시작돼서 오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해상과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는 5도.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비 또는 눈,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4도. 강계 오전, 오후 모두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3도. 해주, 개성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고 해주 최저 2도, 최고 4도. 개성 최저 0도, 최고 4도입니다. 함흥, 장진, 해산 모두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0도, 최고 5도. 장진은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3도. 해산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상 2도. 원산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4도입니다. 선봉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봅니다. 동해 앞바다 구름 많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 동해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고 오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바람이 많이 불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물결은 오전에 0.5 내지 2.5m, 오후에는 1.5 내지 4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날씨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로 몹시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2 내지 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나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 내지 2.5m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뉴스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유엔에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인권 유린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친러 반군이 장악한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살해당하고 있고 고문과 성폭행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같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상황이 분명 진전을 이뤘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극단주의자들과 거리를 두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캐리 장관은 제네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체결한 민스크 휴전협정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한국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남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했다며 최대 사거리는 495km였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남쪽 남포에서 동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 내륙 지역을 가로질러 원산 호도반도를 지나 갈마반도 남쪽 50km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한연합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된 시점에 이뤄진 점으로 미뤄 이에 반발한 무력 시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도발에 대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일로 예정된 미 연방의회 연설을 위해 어제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미국 내 친이스라엘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행사에 참석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백악관과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가 오늘 바그다드 북부 핵심 지역인 티크리트를 탈환하기 위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공격했습니다. 이라크 공군은 이곳에 공습을 가하고 지상군은 전방위로 진격했다고 군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ISIL은 이라크 북부 지역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한 지난해 6월 이래 티크리트를 장악해왔습니다. 또 티크리트에 이어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사마라 지역을 방문해 작전 상황을 지켜본 뒤 순위파 무장 요원들에게 사면을 약속한다며 이번이 ISIL을 떠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에서 납치한 노인과 여성 등 아시리안 기독교도 21명을 석방했다고 시리아 반정부 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제 ISIL이 납치했던 탈코란 지역 주민들 일부가 풀려난 사실을 전했습니다. 시리아 지역 민병대는 ISIL이 지난주 마을을 공격했을 당시 적어도 150명을 납치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이 미국인 유명 인터넷 활동가 아비지 로이를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파라비 샤피우르 라흐만은 극단주의 인터넷 활동가로 과거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로이를 협박했었다고 방글라데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파라비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로이를 살해하는 것은 방글라데시 이슬람 교도들의 성스러운 의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라비는 지난 2013년에도 한 인터넷 활동가를 살해해 체포됐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